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11장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굉장히 씨름했습니다. 다른 일을 전혀 못했어요. 그 말씀 붙들려가지고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웠습니다. 내가 11장 1절과 2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예,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계시록 1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저희들이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2절에 보면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도성이라.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홀리한 그런 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일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죠. 요즘에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고토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세게 된 그런 배경에도 보면 그게 꼭 거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온갖 곳에 다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쩌면 우리 근처에 바로 이 만주 쪽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그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나라를 그러면 세워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몇 군데 남미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최종 선정지로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만주 지역이 되기도 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게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쭉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근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진위가 바른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죠. 근데 약간 이스라엘 고토에 하나님 말씀대로 옛날에 그 땅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다이내믹스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언제나 돌아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 시점을 우리가 영원한 날에서 돌아볼 때 참으로 놀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었지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오직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때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들여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인가요? 바로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옮겨갔죠. 예,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 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그 뭐 미 대통령들이라든지 다른 주변 국가의 그런 순회들이 계속 지연을 하는 6개월마다 포스트폰 하는 것을 사인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옮겼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그런 영향이 있었죠.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제 화육과가 터질 것이다. 엄청난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커질 것이다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조용한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막 우리의 음성 속에서 들려오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경제인들 많은 그런 음성들이 다 그렇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분명하게 모든 장례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예루살렘에 관한 일은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은 이 모든 세상에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래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가보신 분? 유일한 한 분의 손. 그래서, 네. 예. 자, 그래서 안 가보셨으니까 사진이라도 보시도록.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그러면은 보이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아주 뚜렷한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황금빛 이렇게 저 돔 원형식으로 된 그 건물 있죠. 햇빛 받으면 팍 황금색으로 비춰지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건물과 더불어서 바로 이와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건물 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하나의 산에 있는데 그 산을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모리아산 하면은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거기죠. 근데 거기에 바로 이 건물이 있고요. 또 이 건물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면 저기 멀리서 찍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먼저 이 건물은 뭐냐면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인데 아주 웅장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세기 한 690년 말 그때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오스만 터키 지역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름이 알악사라는 그 이름입니다. 알악사 머스크 사원을 지었어요. 웅장하죠. 거기에서 이 모하메시 승천했다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말을 천마를 타고 모하메시 이 모리아산으로 왔다 그래요. 졸지에 메디나에서 와가지고 또한 거기서 또 하늘로 승천했다. 꼭 누구 얘기였죠? 엘리야 비슷한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성지예요. 이슬람의 성지.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은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불경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 건물이에요. 이게 황금빛 돔인데 Dome of the Rock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슬람 사원이에요. 둘 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 왕조가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은요,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자, 헤롯 성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헤롯 성전이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나요? 그쵸. 예.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데는 주후 70년에 무너졌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무너진 자리에 사실은 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사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예루살렘 그러면은 금방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통곡의 벽. 저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그건 뒤쪽에 그 사원들 뒤쪽으로 옛날에 이 헤롯 성전의 자취입니다. 남은 흔적이에요. 흔적인데 이거 우리가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웨일링 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영어로 웨일링 월. 그래서 통곡하는 그런 벽이다. 크게 부르짖어 괴로워하는 그런 벽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희 지금 보시면 그 앞에서 막 머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그 벽 틈새에 자기 입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속살거린다 그래요. 그 안에 마치 뭔가 어떤 그런 자기의 음성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 개신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가서 저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허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 통곡의 벽이라는 말은요, 근대에 영국이 바로 이 터키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지역을 1900년도 초에 점령을 하면서 이제 서구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에 원래 거주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멸절되고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이 흐를 것이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그냥 웨스턴 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이름은 성의 서쪽 벽이다. 네, 그런 이름인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현재 재건되려면은요, 이 이슬람의 황금 사원을 무너뜨려야지 그 자리에 제대로 복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계획 자체가 이슬람으로 봐서는 큰 충돌을 빚는 그런 계획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분쟁의 일이에요. 이게 성전이 쓰게 되는 그런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그런 충돌, 그리고 또 저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곳에 회복이 있도록 하시는 그 약속에 있는 그런 어떤 홀리랜드죠. 그러니까 커다란 세계의 종교들이 다 같이 여기 집점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1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이 나팔 예,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건 잠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팔 심판을 우리가 보는 중에 저희들이 이 11장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6번째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 전에 그 전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잠깐 중지되는 그런 부분에 이 11장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된 그런 경우였죠. 주 70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환란기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에 관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란기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에요. 자, 근데 그 성전을 이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아, 이 측량과 연관된 그런 성경 말씀들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측량할 때 성전을 측량하는 것 같은 그 기록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측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울로 측량을 하는 그런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또 에스겔서에도 측량하는 것이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도 또 나오고 여기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측량을 주께서 하라고 명하셨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바른지 아니면은 그릇되었는지 살피실 때 측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울에 측량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런 말이 있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거 기억하세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음 아들 그 왕이 완전히 자신의 그런 승리와 부에 취해가지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신상들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었을 때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그런 기록이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글씨를 쓴 게 바로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시대가 끝났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너의 무게가 함량 부족이다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너의 인생에 함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벨사살 왕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제는 없앨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저울이라는 건 특징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측량줄, 저울줄을 내렸다 그랬어요. 다림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림줄을 내려서 건물이 똑바른지 아닌지 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하십니다. 즉 비뚤어진 것을 고치시려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측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측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측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측량이라는, 하나님의 측량이라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그 기울기를 보여주는 측량 기준을 생각을 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측량의 기준이 되겠죠. 모든 세상의 다반사가 그 바른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도, 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때 바로 이 세상이 그릇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아니면은 바른 쪽으로 가는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실행의 기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림줄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실행을 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준을 제시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저희들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 앞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관이 분명하게 건강하면 할수록, 건강할수록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관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배경에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그런 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과 어떤 문화적인 기독교가 아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정통에 익숙한 그런 교회 틀에서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전통은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통이 바로 이 오직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런 움직임, 역사하심에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전통은 결국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통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더욱더 힘을 주는 그런 전통이라면 그건 잘 지켜야 하는 전통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전통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생활하신 그런 그 교회 생활을 보시면 어때요? 전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쭉 지내면서 뭔가 굉장히 느슨한 것 같지만 그런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세워져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그 같은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 세속적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통과 어떤 그런 그냥 문화적인, 문화에 익숙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적인 기독교로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측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측량하십니다. 측량.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측량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환란기의 성전이에요. 환란기의 성전.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1장에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케 하시는 것은 그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지 부실한지 측량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요한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들과 함께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환란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환란기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1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 성전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이 예루살렘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그 이유가 우리가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나요? 아까 보신 거는 이슬람 사원이고요. 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라고 했던 것이 가장 마지막에 세워졌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죠. 근데 헤롯 성전이었는데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몇 개가 있었나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은요. 다섯 개의 성전이 있어요. 다섯 개의 성전. 맨 첫 번째 성전이 뭐였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네, 성전을 이제 세웠죠. 다윗이 세우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성막에 있었고 그와 같이 언약궤가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또 거하는 그런 집을 짓겠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죠.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다시 세워가는 그런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계서에서도 좀 봤었고 소선지서 그 말씀을 쭉 볼 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이제 다시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복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헤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인기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의도 속에서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시 다 로마 제국이 함락시켜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세 번째 성전이었고 네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환란기 성전이에요. 환란기. 7년 환란 때 이제 이 환란기에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환란기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 서느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일이 다가올수록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적인 요소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기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또 세워질 성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없어요. 거룩한 도성이 있을 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있을 뿐이에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는 이유를. 잘 읽으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개의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을 봤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면 환란기 성전이 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천년의 그런 그리스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그 천년 성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타임 테이블 앞으로 있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요,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계획과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기 성전이죠, 사실. 환란기 성전입니다. 뭐 천년 성전을 그들이 짓지 못해요. 환란기 성전. 그래서 이 환란기 성전의 계획은 이 독실한 신앙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온주의자 시온이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네, 시온이즘은 굉장히 정치적인 움직임이에요. 시온주의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파 유대인들, 어떤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런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이 자이오니스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배경에 이 시온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무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크게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시온주의자들이 환란기 성전을 계획을 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한다기보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이 정치 그 수단적인 종교 연합 체제를 위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쯤 말씀을 보죠. 이것도 있고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환란기 성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3절, 4절인데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힘든 그런 경우들을 겪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견고함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휴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해주면서 자 이게 죽었다고 다 슬퍼할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또한 들림을 받는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그와 같은 말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라. 그러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어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또한 마지막 때 그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얘기일 것 같아요? 환란기 성전에서 이 배도자,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란기 성전은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린다는 그와 같은 그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면적인 모습에서는 정치 수단적인 종교연합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격을 다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보지 않지만 이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3절부터 나오는 두 사람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바로 그 환란기의 성전과 환란기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두운 세력, 멸망의 자식이 하는 그 모든 일들, 배도하는 자들의 그런 일들을 낱낱하게 폭로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듯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조금 이제 대전과 후서에 나온 이 불법자의 멸망의 자식에 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자,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 너무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장에 성전 파괴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쭉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환란기의 그런 특징을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그 징조와 또 환란기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 뭐 다 지나간 일인 것 같은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하고 우리는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환란기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구나. 앞으로 그 일이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9장의 그 말씀.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7년 환란. 왜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전 그 7년 환란의 그 반, 3년 반, 그 전에 3년 반, 그 다음에 후에 3년 반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예,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성전 가장 높은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한 예언으로 그냥 추상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무슨 뭐 예언적이고 뭐 환상이고 꿈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전 환란기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성전의 높은 곳에 누가 앉아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이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나를 경배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환란기에 성전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 모든 뭐 이방 신이건 뭐건 하여간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예, 다가오는 그런 자들을 다 규합을 해요. 예, 그 다음에는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어떤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각자의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건 예수님이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부르고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같은 예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이 아니라 이단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다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용어 풀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일처럼 앞으로 그때가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다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한번 대화해 보세요. 요즘에 좀 나아져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우리는 형제자매야.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인식을 달리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 성령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같이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정지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돕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종교성은 있는데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또한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짓고 거기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종교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세련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형에 속지 마십시오. 형태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 그 멸망의 자식이 성전의 높은 곳에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으로 도망가요. 왜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우리가 앞으로 19장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 사건이 나옵니다. 기록한 대로 주님이 그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밀레니얼 킹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천년 왕국 안에 천년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래 바로 이 천년 성전의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종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천년 성전이요. 이러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 풀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충분하게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굵직한 스케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같은 라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소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말이죠. 서로 이제 그 어떤 한 후보를 놓고 양쪽에서 다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뭐 인신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사람을 뭐 또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쁜 거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쁜 거고. 막 그래요. 그런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네, 선택을 하라. 네. 그 어디다가 우리가 선택의 근거를 둘 수가 있을까요? 실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리는 그쪽 파티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아니, 그건 하나의 전통이 될 우려도 많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라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저희들이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가는 방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지금 지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모든 면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측량줄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측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측량줄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뭐 나는 그냥 예배드리면 돼.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의 삶 자체는 또한 그것이 세상의 측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뭐 1절, 2절만 가지고 우리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성도님은 그만큼, 그리고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게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요한이 하나님의 측량줄을 잡고 사용을 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